B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현행 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6월 1일부터 새 조처가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관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산 품목은 5천 개 이상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추가로 3,250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이 조치에 매우 유감이라며 곧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강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관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결의와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측이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의 기초에서 윈윈하는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 재무부 발표가 나오기 직전 중국 측에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씨의 성폭행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의 에바 마리 페르손 부검찰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수사가 중단됐던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이라며 어산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신청은 송환 과정의 시작입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정부도 기밀 유출 혐의로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산지 씨는 지난 201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은 당시 송환을 피해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한 어산지 씨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년 조사를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 어산지 씨가 영국 경찰에 체포되자 스웨덴 검찰은 피해자 측 요청으로 수사 재개를 검토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받고 먼저 브뤼셀에 들러 유럽연합 EU 고위 관리들과 이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내일은 예정대로 러시아 소치에서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지난 11일 미국 C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란은 분명한 위협이라면서도 미국은 이란 정부와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이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예멘 그리고 중동 내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겠다고 결정하면 미국은 이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이 어제 아랍에미리트 UAE 근해에서 사보타주, 의도적인 파괴 행위를 통한 공격을 받았다고 사우디 에너지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국 유조선들이 UAE 푸자이라항 인근에서 공격을 받아 선체가 많이 부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UAE 당국은 선박 네 척이 공격받았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UAE 동부에 있는 푸자이라항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 있고 이란과 가깝습니다. UAE 측은 이번 공격의 배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해양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방해 시 특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 결과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가 승리했습니다. ANC는 최근 실시된 총선에서 57.5%를 득표했습니다. 어제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ANC 지지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승리 연설에서 새 정부가 부패를 근절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또 남아공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ANC 득표율은 25년 내 최저치로 부패와 경제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 IAEA가 지적한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IAEA Director General's finding that the Darrell-Zur reactor had features comparable.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한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all depends on the target and The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중 일부는 미사일조차 아니었다며 어느 시점 신뢰 위반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신뢰 위반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 화가 나거나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신뢰 위반으로 전혀 여기지 않는다면서 어느 시점엔 그럴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었으며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었느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들 중 일부는 미사일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건 단거리라고 거듭 확인한 뒤 신뢰 위반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여길 때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계속 여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신뢰 위반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깬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서 핵실험과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선언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기본 전제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발언은 김 위원장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중단을 약속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까요?
앞선 두 차례 무력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비춰볼 때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예.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네네.
따라서 미국이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 그러니까 레드라인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미국이 정한 입장 어떤 것인지 짚어보죠.
예,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4일 북한의 첫 번째 무력 시위 직후에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당시 발사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위협이 되지 않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의 초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겁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레드라인을 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런 입장을 공식 방침으로 선언한 건 아니어서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낙관론을 펴고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청와대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이에 대해서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최근 무력 시위 직후 나온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외교를 통해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을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과 언제라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에도 열려 있습니다. 네. 다만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했던 빅딜식 일괄 타결을 통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빅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건가요?
예, 빅딜 방식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완강합니다.
예?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압류하는 것으로 분명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양측 모두 대화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현재는 강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예, 별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을 달래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매우 미온적입니다.
네네.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잇따른 무력 시위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의 향배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 IAEA가 지적한 북한과 시리아 간 핵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제안전조치에 신속하게 복귀하라는 내용이 담긴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안은 채택이 연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일, 미국 정부는 북한과 시리아의 과거 협력 정황을 거론했습니다.
We further note, with continued concern, the IAEA Director General's finding that the Dar al-Zour reactor had features comparable to the gas-cooled graphite-moderated reactor at Yongbyong in the DPRK.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군축 담당 대사가 이날 낭독한 49개 나라의 성명은 시리아의 다이르 알주르의 원자로가 북한 영변에 가스 냉각식 흑연 감속 원자로와 비슷한 특성이 있다고 한 IAEA 사무총장의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관련 시설 의혹을 받았던 시리아 다이르 알주르 일대는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시리아는 이후 IAEA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잔해를 치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제사회는 해당 시설들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NPT 평가회의 준비를 목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으며 10일 2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회의 기간 중 북한의 핵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지난 6일 회의에서 내년 NPT 발효 50주년을 고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집단 안보와 NPT로부터 이끌어낸 핵심적인 이득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중대한 핵 확산 도전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이라며 이 프로그램들은 국제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준비위원회 개막 전 제출한 성명을 통해서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비확산 체제와 지역 안정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북한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밟을 준비가 됐다는 점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비핵화 합의라는 결과를 내진 못했지만 북한의 약속 이행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까지 미국은 모든 NPT 당사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오는 데 성과를 낸 엄격한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상회의 마지막 날 준비위원회가 발표하는 권고안은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채택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위원회가 9일 공개한 권고안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NPT에 의거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북한 문제가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권고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더불어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관여를 향한 노력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소위원회가 2020 회계연도 국무지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새해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세출이 국무소위원회가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지출 예산안을 10일 가결했습니다. 국무부 활동과 미국의 해외원조 프로그램 지출 예산안으로 이번에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22억 달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안보다 137억 달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일절 금지한 겁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입증할 때만 예외 상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위한 지출은 민주주의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방송 운영과 탈북 난민 지원, 북한 수용소 데이터베이스 유지 비용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원 세출위 심사에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합니다. 상원 세출위는 현재 예산안 작성 단계에 있어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의회는 그동안 대북 재정 지원은 물론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안해왔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원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데다 요격이 어렵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핵무기 장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지난 3일과 9일 발사된 미사일을 동일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면서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도를 뺀 대부분의 남한 지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The mock-up that we saw Kim Jong-un pose with was about 60 centimeters in diameter and probably weighed a few hundred kilograms. I would regard that as a credible design and that would definitely fit on this.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미한 연합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보복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도 타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It all depends on the target and the density of the troops or the population in the areas, but it is very destructive and it will destroy people, buildings and damaged vehicles. Within a few hundred meters.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동일한 성능을 보유했다는 가정 아래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질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선 핵탄두 장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o we're talking about 400 to 500 kilometers, I would guess. It's positioned as a defensive retaliatory capability.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이번에 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장착 크기가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95cm의 지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이 공개한 KN-08 지대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탄두 모형 지름이 60cm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이동형 차량으로 어디에서든지 쏠 수 있는 데다가 비행 궤도 수정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요격이 어렵다는 점도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유상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미국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담았는데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는 평안남도 운산군에 위치한 유상리 미사일 기지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평양으로부터 북동쪽으로 63km 떨어진 이곳은 본부와 지원시설, 지하시설 등 6개 구역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조셉 범위대지 연구원은 해당 기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라며 4월 위성 사진을 봤을 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 기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ICBM급 무기를 직접 촬영한 위성 사진은 없지만 기지가 미사일의 운반과 저장 그리고 발사까지 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겁니다. 이어 아직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ICBM급인 화성 13 미사일이나 2017년 시험 발사된 화성 14 혹은 화성 15 미사일이 이 기지에 보관됐다고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유상리 기지는 전체 산을 움푹 파내서 만든 것이라며 16년간 촬영한 위성사진을 포함한 많은 단서들로 봤을 때 장거리 미사일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해당 기지에서의 미사일 개발이나 생산 활동 등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 역시 섣부른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ICBM을 외부의 감시와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하시설에 두는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으로만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ketchy business to or is it just speculation based on the size of a facility? One can raise a possibility, but you have to be question whether there's anything to this.
해당 분석은 시설의 규모에 기반을 둔 추정인 만큼 실제로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일반적으로 위성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심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며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거듭 부인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인권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9일 제네바에서 북한에 관한 세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 심사를 열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발언권을 행사한 90여 개 나라 대표들은 북한 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마크 카세이라 임시 대표는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eplorable and has no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We recommend that North Korea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고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우선 정치범 수용소를 당장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카세이라 임시대표는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개탄스러운 환경 속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을 미국은 깊이 우려한다며 이 중엔 순전히 종교 문서를 보유하거나 교회 신도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80,000 to 120,000 individuals held in deplorable conditions in political prison camps, including thousands of individuals.
카세이라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유엔의 특별 절차를 포함해 국제 참관단이 어떤 방해나 제한 없이 북한의 모든 구금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는 관계자들이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이동하며 모든 취약계층에 직접 접근토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인 언론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Moreover, citizens are not allowed access to independent media or information sources.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검열, 수감자와 어린이들을 동원한 강제 노역 문제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나라가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북한에 없고 성군 차별, 고문, 탈북민 처벌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뒤 처음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동매매와 매춘, 아동음란물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것 등은 긍정적 조치로 평가됐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를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하지만 많은 나라가 지적한 인권 문제들을 부인하면서 적대주의와 정치적인 몰약, 이중잣대의 산물이란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Sanctions of various kinds against DPRK hamper in every possible way the efforts of DPRK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유엔의 다양한 대북 제재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북한의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향유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제재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상적 무역까지 막아 민생을 힘들게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약품과 의료품의 반입을 어렵게 해서 유엔 기구들의 인도적인 지원 활동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또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제기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박광호 중앙재판소 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이른바 정치범이라거나 정치범 수용소란 표현 자체도 없으며 있다면 반국가 범죄자와 형벌 집행을 위한 교화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 참사는 적대 세력이 북한에 보내는 소수의 간첩과 테러 분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일반 교화소에 수감돼 있으며 다른 범죄자와 분류해 교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수십 명에 달하는 관리소 출신 탈북민들, 국제인권단체들은 위성사진과 증언을 통해 적어도 4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에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은 북한의 모든 국민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누리고 있다며 성분 차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에는 국민은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데 대하여 규제되어 있으며 인권 관련 부문법들에는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며 부모 없는 아동, 장애자, 연료자 등 취약한 부류의 사람들, 외진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대표단은 이날 인권과 삼권 분립 보장은 물론 경영 방식 혁신으로 농업 생산도 향상됐고 보건과 의료도 개선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진단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와 대화 접촉을 강화하는 한국, 또 최근에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일본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으며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북한이 이번 UPR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유엔아동 권리협약 등에 협력한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실질적인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삼간 채 뒷부분에 남북 이상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납북자, 국군 포로 사안을 제기하길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is an urgent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issue. My delegation recommends that the DPRK continue to cooperate.
납북자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아이슬란드와 우루과이 대표가 1969년 북한 정권의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송환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과거와는 달리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은 납북자는 과거 시인했던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끝으로 북한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 주기로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에 제시할 다른 회원국들의 권고를 오는 14일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있었던 2차 UPR에서 제시된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185개 가운데 113개만 수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수용하겠다고 한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치군사적인 대결 상태에서도 북한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3일 발표한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19에서 응답자의 65%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뢰에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003명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이번 조사에서 국제 제재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5.4%에 불과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민태은 연구위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결과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견해가 확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인식하고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이 4.3%, 장기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이 23.3%에 그쳤습니다. 반면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2.4%로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크게 개선됐던 지난해에도 올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다며 상황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회의적인 인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제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서 국제 제재 철저한 이행을 원하면서도 개성공단 체계와 금강산 관광 체계 같은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민태은 연구위원은 한국 국민들이 제재 유지와 교류를 별개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것이 북한의 어떤 고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류의 단절을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
아울러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거나 북한을 세계 무대로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로 제재뿐 아니라 교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생각을 바꾸고 한국의 생각도 전달하는 수단으로 남북 교류를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19.2%인 반면 긍정적 평가는 5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지난해에 비해 약 15% 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51%가 개성공단 재개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2.7%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스포츠와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75%가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가 최근 북한의 두 차례 발사체 발사 이후에 진행됐더라도 결과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그 북한이 4차 핵도발 있고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랬을 때조차도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인 그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아니면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비율이 현재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로 지난해에 비해 4.6%포인트 늘었고 부정적 응답은 26.3%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정은미 연구위원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가 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한 지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건 상호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굉장히 일방적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주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한데 교류나 협력은 상호적인 거란 말이죠.
한편 통일연구원은 올해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6%로 전년도보다 5.1%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70.5%로 통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통일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인 목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B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에 대해서 미국의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배치하고 있는 항공모함 전단이 위협이 아니라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이란이 주장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도발하고 있다고 민주당 중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소식부터 볼까요? 다시 교착 국면에 빠져든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이 중국 정부도 이에 맞서서 다음 달부터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치에 대해 관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6월 1일부터 중국의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미국산 제품은 총 5,140여 개에 달합니다.
관세율을 얼마나 인상하기로 한 겁니까?
네, 품목별로 다른데요. 약 2,500개 품목에 25% 관세가 붙게 되고요. 네네. 1,000여 개 품목에 20% 그리고 나머지도 10%와 5% 관세가 각각 붙게 됩니다. 예.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겠는데요.
예, 중국 정부가 성명에서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고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자는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합법적인 권한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불가피하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아직 백악관이나 정부 당국의 공식 반응은 나온 게 없습니다만 중국의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인 13일 오전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관세를 낼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예. 중국은 보복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모든 친구들에게 합의를 타결하지 않으면 매우 큰 손해를 볼 거라고 말해왔지만 중국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서 협상을 깼다고 다시 한번 비난했습니다.
그 하루 전날도 중국이 협상을 깼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12일에도요 여러 건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중국이 합의를 깨고 재협상을 시도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예. 지난 10일 그 워싱턴 협상이 잘 되지 않은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관세로 수백억 달러를 받게 될 거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네. 또 상품 구매자들은 미국에서 상품을 사거나 비관세 국가들로부터 사들이라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예. 이 수백억 달러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서 들어간 거, 그것과의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9일과 10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였는데요. 하지만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네. 이에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10일 0시를 기해서 현행 10% 관세를 매기고 있는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로 인상 조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얻는 관세가 수백억 달러가 될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세가 인상되는 그런 품목은 어떤 건가요?
생필품에서 휴대전화에 이르기까지 새 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의 종류가 5,700개 이상입니다.
상당하네요.
예, 앞서 미국 정부가요 지난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이미 부과했기 때문에 관세율 25% 적용받는 중국산 제품의 규모가 모두 2,500억 달러 아치가 됐는데요. 네네. 이게 바로 2018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소비자나 기업이 당장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은요, 10일 0시 1분 이전에 중국을 떠난 제품은 관세 인상을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10일 이후로 중국을 떠나는 제품으로부터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보통 중국산 화물은 선박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데요. 이게 여러 주가 걸리기 때문에 네. 미국 기업들로서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거고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단 역시 그만큼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계속 주목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를 또 했습니까?
네, 이 관세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과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위대한 애국자 농부들에게 쓰지 않을지도 모르는 돈만큼 또는 그 이상 쓸 거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 식량을 전 세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로 미국의 농업 분야가 타격을 받을 것, 이 부분을 의식한 그런 얘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지난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요, 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천억 달러가 넘는 돈을 확보하게 될 거라면서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로부터 중국이 사들이는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의 농산물을 구매해서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에게 보낼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중국이 미국산 콩의 약 60%를 수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 안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인 래리 코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미국 폭스뉴스 썬데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양측이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미국도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이 다 피해를 본다고 말한 것이 공정할 거다라는 게 네. 코들로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결과적으로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예. 이 뉴욕타임스 신문은 커들러 위원장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모순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당초 일각에서는 이 미중 간의 합의가 잘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일본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겠는데요. 네네. 하지만 또 래리 커들러 위원장이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서 주목됩니다. 커들러 위원장이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밝혀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볼까요? 이란이 미국의 항모전단 배치를 경고하고 나섰네요.
네. 미국이 중동에 배치하고 있는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 전대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란군 최고위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아미랄리 하지자대 이란 혁명수비대 공군사령관이 12일 이란 언론 이스나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항공모함이 걸프해역으로 가고 있죠?
네.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이란과 데리자 등의 명백한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서 에브라함 링컨 항공모함과 B-52 전략폭격기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포대, 상륙함 등 폭격기 전대를 중부사령부, 즉 중동지역에 배치하는 중이라고 네.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이란이 반발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자대 이란 공군사령관은 미 항공모함에 최소한 40대에서 50대의 전투기와 6,000명의 병력이 집결돼 있다면서 이는 과거에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었지만 이제는 타격 목표라면서 위협이 기회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머리부터 타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군사적인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란과의 대화가 열려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 야돌라 자바니 정치국 대표가 10일 이란은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공격 소식이 있네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이 12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 사보타주 공격을 받았다고 사우디 네. 에너지부가 13일 밝혔습니다. 예.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주요 수송로인데요.
그렇죠.
이란은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누가 공격을 했는지에 대한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도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12일 ABC 방송 디스위크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의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지난 9일 주례 기자회견에서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매일 사법 방해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은 법무부에 소환장을 보내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최종 보고서 원본을 요구했고 또 연방 국세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보고 명세를 요청했는데 행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펠로시 의장은 탄핵이 극심한 정치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반대한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이 달라진 건가요?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꺼리는 이유는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도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쉬프 의원도 12일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받으려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가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예, 이제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일 역시 ABC 방송에 출연한 공화당 소속 랜드폴 상원 의원은요, 민주당이 특검 보고서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는데 3,500만 달러를 썼는데 근본적으로 아무 범죄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뮬러 특검이 의회 청문회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난주 민주당 소속인 데이비드 시슬리니 하원의원이 오는 15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특검 측과 잠정 합의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15일 청문회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10일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뮬러 특검의 청문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법사위가 뮬러 특검에게 어떤 소환장을 보낼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필요하면 뮬러 특검에게 소환장을 낼 것이고 그러면 뮬러 특검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요, 뮬러 특검의 청문회 증언에 반대한다는 뜻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9일에는 이 바 법무장관이 결정할 일이라면서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 25도. 남포 아침에는 10도, 낮에 24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0도. 중강 아침 최저 6도, 낮에는 25도. 강계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2도, 낮 최고 22도. 개성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5도. 사리원 아침에는 1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9도, 낮 최고 24도. 예산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25도. 원산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4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에는 19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기온 1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조금 끼겠고 서해는 맑은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의 마감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현행 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6월 1일부터 새 조처가 발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관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산 품목은 5,000개 이상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추가로 3,250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유감이라며 곧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광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관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결의와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측이 상호 존중과 평등 대우의 기초에서 윈윈하는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 재무부의 발표가 나오기 전 중국 측에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변경해 먼저 브뤼셀에 들러 유럽연합 고위관리들과 이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은 예정대로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오늘 브뤼셀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기 앞서 기자들에게 두 나라 사이 갈등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확산할 위험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이브 루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유럽 나라들이 단합해 이란 핵합의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하이코 독일 외무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이 어제 아랍에미리트 UAE 근해에서 사보타주, 의도적인 파괴 행위를 통한 공격을 받았다고 사우디 에너지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국 유조선들이 UAE 푸자이라항 인근에서 공격을 받아 선체가 많이 부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UAE 당국은 선박 4척이 공격받았지만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UAE 동부에 있는 푸자이라항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 있고 이란과 가깝습니다. UAE 측은 이번 공격의 배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해양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항해 시 특히 주의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이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 씨의 성폭행 혐의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의 에바마리 페르슨 부검찰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에 수사가 중단됐던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이라며 어산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체포영장 신청은 송환 과정의 시작을 뜻합니다. 현재 스웨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기밀 유출 혐의를 들어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산지 씨는 지난 201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은 송환을 피해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한 어산지 씨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년 해당 조사를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 결과 집권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 ANC가 승리했습니다. ANC는 최근 실시된 총선에서 57.5%를 득표했습니다. 어제 남아공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ANC 지지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승리 연설에서 새 정부가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의 ANC 득표율은 지난 25년 내 가장 최저치로 부패와 경제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